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요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12장의 구성을 보면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먼저 기록이 된 뒤에 출애굽 사건이 나오고 다시 이 유월절 규례에 관한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에 관한 출애굽 사건에 관한 사건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건을 규정할 사건에 대응해야 할 우리의 예전 예식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동에 대한 규범에 대한 규정이 먼저 있고 나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다시 그 사건에 즈음하여 사건을 겪어내는 우리가 또 어떻게 그 일들을 대처해 나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유월절 규례가 앞뒤로 반복되는 이 구조 가운데 출애굽 사건이 드디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모든 생각들은 어떤 사건이 선행되어야 그 사건에 대응하는 인간의 규범이나 양식들이 기술되는 것이 마땅한데 유월절에 관한 한 유월절의 전범 내지는 예전의식이 먼저 기술되고 나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전적 사건 내지는 이 사건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나 계획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자, 출애굽이 람셋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람셋은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은 국고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으로 건축된 성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오늘도 뭐 이렇게 조금 혼동스럽지만은 델타 지역의 우편 쪽에 있는 것으로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 삼각주 지역의 오른편 쪽에 위치한 성, 그 국고성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정말 한이 서린 곳,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그곳을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룻길쯤 가면 숫곳이라는 곳이 또 나오는데 그곳을 향해서 이제 보행하는데 장정만 60명이다. 이때 장정이라는 개념은 군사적 개념이에요. 군대수 개수를 하듯이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 남자들의 숫자만 60만이라고 하니까 그 가족들의 수까지 합치면은 우리가 뭐 통상 200만이다, 250만이다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굉장하고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이죠. 말이 여러분 뭐 몇만이고 몇십만이지 100만 단위로 넘어가면 사람을 어떻게 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한번 일렬로 그 정말 이렇게 줄을 만들면 끝이 안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숫자인데 게다가 오늘 보니까 이 가축들도 나가게 되고 또 많은 잡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출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믿음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430년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혈연이 섞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수많은 잡족이 여기 들어갔다는 것은 이 출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출애굽이 아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원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 구원의 행렬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있던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이 여정, 행보는 내가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걸음이란 나 하나의 걸음이 아니라는 것, 출애굽이란 한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사의 행보에 첫 행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은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이나 한 종족에만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개념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구원이 자기들에게 갇혀진 개념이 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지나쳐서 차별의식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신앙 전체가 타락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또한 이 신약시대로 오면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구원의 어떤 제한이나 제약의 조건이 없다는 것, 예.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누구나 구원받은 행렬에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뭐 조상의 혈통에 따른 것도 아니요 무슨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에 따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보편성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들이 이제 나올 때 명령대로 무교병을 이제 구워서 먹게 됩니다. 반죽하거나 누룩으로 이걸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여기 양도 나오고 가축도 나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대열에 양도 소도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도 누구랑 사는가에 따라서 구원받은 짐승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제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인간의 구원이 중요하냐면 인간이 구원받아야 만물도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인간 때문에 이 지금 만물이 고통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때문에 온갖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멸종에 이르는 것, 이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인간이 왜 중요하냐? 인간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건 누구냐? 천하 만물들이 다 인간의 구원을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시각이에요. 왜 인간이 구원이 그토록 중요하냐? 구원받은 인간들이라야 이 환경조차도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운동하는 건 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환경운동이란 어떤 파벌의 그런 이념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할 때부터 그 다스리라는 개념, 이런 게 문화명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관리할 뿐이지 착취하거나 파괴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로부터 다시 벗어나야 되고, 소위 자기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자민족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자민족 중심주의는 대단히 오해한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약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택한 거릇이 되게 되고, 그런 애초부터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가 되는 것이죠. 자,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적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오늘 이 여호와의 밤, 이 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행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어떤 감격이었겠어요? 밤이 잠이 오겠습니까? 밤이라고 졸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란 구원의 밤이요,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밤이요, 심판의 밤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밤, 이 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밤에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유월절이 반복될 때마다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도 철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철야기도 하지만은 철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삶의 방식 중에 하나죠. 우리가 밤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다시 이 유월절 규례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잡족들이 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들과는 같이 식사를 못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백성들로 동참하려면은 믿음의 언약을 고백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례란 오늘날 우리가 뭐 세례처럼 얘기기도 하지만 할례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선언적 행위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언약을 확인하는 선포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려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려면 할례 받음으로써 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우리의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당신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동등하게 열려 있다. 어쩌면 이 구원의 평등성이야말로 또 한번 우리가 구원에 대한 생각을 확연히 이게 확인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 뭐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에 무슨 뭐 믿음의 혈통이 있어야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믿음을 고백하면, 할례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1800년대 이게 미국에서 보면은 그 어떤 살인범인, 어떤 그 사형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 이렇게 특사를 내렸어요. 근데 그 사형수가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사형수가 특사를 거절한 걸 두고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의 요지는 뭐냐면 특사가 강제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본인이 거절했을 때 그걸 각 국가가 강제적으로 살려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마치 우리가 구원에 관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의 길은 다 열려 있어요. 지금 잡족들도 따라가죠. 그러니까 어쩌면 애굽 사람 가운데서 나는 저 백성을 따라가겠다 하면은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길이 열려있으니까 다 그리 가야 한다라고 강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요. 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왜 그럽니까? 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그냥 멱살 끌고 가듯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사랑도 아니요. 구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뭐 여인이 어찌됐건 모압 족속이지만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서 구원의 백성들과 합류함으로써 그야말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고, 여리고성의 창기지만은 라합은 어쨌건 저 백성들과 함께 내가 동참하겠다고 함으로써 가나안 여인이지만 구원의 백성으로서 포함됨으로써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래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거니와 우리도 또한 이방민족에 속했지만 믿음을 결단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보다 사실은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어요. 날마다 울어도 울어도 다 정말 시원치 않을 일 아니겠어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신앙은 그냥 뭐 그냥 형해화 형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껍질만 남아요. 감격이 없는데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쥐어짜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사고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잠잠히 앉아서 정말 출애굽만 묵상만 해도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 터인데 이건 자꾸 젖혀놓고 이 일 저 일로 내가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번아웃하죠. 자, 예, 43절 이하입니다. 저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할례를 받은 후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기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로마 군인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이제 그걸 뭐 이렇게 숨이 남아 있으면 다리를 꺾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양편에 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대로 예수님은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례도 예수님은 그대로 지킨 셈이 되는 것이죠. 다리 뼈를 꺾지 않음으로써.
48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야 지킨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이방인이 되었건 본토인이 되었건 구별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언이야말로 모든 구원이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이게 할례를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하지만은 할례를 받을 경우에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늘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말이죠. 이게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녀를 차별하는 것 때문에 요새는 역차별이다 무슨 뭐 이런 이유로 아예 그냥 같이 있기조차도 안 하는 그런 혐오증을 서로 안에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이렇게 쪼개놓고 갈라놓고 이렇게 혐오감을 심어놓는지 어떻게 이성 간에도 이런 혐오감이 생겼는지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을 값없이 여기니까.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해서 그 구원을 가치 없게 여기는 바람에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받는 것을 갈망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마니까 도대체 이 쪼개지도 한없이 분열하고 많은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기만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의 대열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개방적인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실 로마서에 가면은 그 주제가 반복되어서 나오지만은 로마서 10장 10절, 12절, 13절 여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런데 헬라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유대아이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바울이 흥분하는 걸 우리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 밥 먹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 때문에 개종자들하고 밥을 먹다가 식사 자리를 피해버리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사도를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그 바울이 대담한지. 아니 뭐 베드로가 한참 선배라도 선배 아닙니까? 베드로 덕에 구원받았을 때도 가언이 아닐 정도일 텐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록상 남긴 까닭이 뭐겠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차별의 근거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까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모두 하나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이니라. 이걸 놓치면은 우리는 어디서도 하나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근거라도 정말 실오라기만한 차이라도 있으면 그걸 차별의 근거로 삼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건 여자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헬라인이건 무슨 뭐 유대인이건 그런 차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동질적 교회가 되어가지고 이질성을 이렇게 포함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고 그렇게 수용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90몇 퍼센트가 전부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 안에 정말 다민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가 점점 이렇게 오기가 어려운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코로나 시대라는 게 낯선 뭐 그야말로 등록 교인이 아니면 불쑥 열고 들어오기도 어려운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고, 이제는 돌아가기도 이제 옛날처럼 돌아가기도 힘든 상황이 점점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의식이나 태도 가운데는 낯선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보다도 환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무슨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차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목소리를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첫 구원의 사건, 유월절 사건부터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누군가에게 구원의 손길을 끝없이 내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가 혹시라도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차별한 일은 없나? 우리 교회가 차별 때문에 사람들을 낙심하거나 실족해 한 일은 없나? 한번 회개하거나 다시 기억하면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서 형제 자매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입으로 형제자매임을 고백했을 뿐 우리는 끊임없이 과연 저 사람은 형제가 될 만한가, 과연 나는 자매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의식 속에는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차별하고자 하는 죄성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을 잃은 탓이 아닌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저희들이 값없이 구원받은 것, 아무 자격과 조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그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되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 사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순과 그런 어이없는 주님 종교적 생활에 젖어들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누구든지 환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위험한 그런 것을 리스크를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팔을 내리는 것,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내 보호의 안전장치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주님 지극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여호와의 밤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기름 그럼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가 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입증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기 운 채 피를 흘려도 하나님 아버지께 전부를 맡겨놓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면 아버지께서 맞아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걸음 걷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